할렐루야. 우리 전우자우로 인사 좀 하십시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수요일날 사실 주중인데 업무상 가장 피크인 날이 수요일인데 직장인들 나오기가 쉽지 않은데 참 대단하십니다. 어느 학교 시험 문제 중에 이런 문제가 났어요. 위에 예제는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이렇게 쭉 해놓고 문제가 뭐냐 하면 올여름 가수 P씨는 박재상 씨를 얘기합니다. 싸이. 앨범을 발매하였다. 그런데 예기치 않게 그의 뮤직비디오가 전 세계를 강타하게 되었고 더불어 그의 음악도 폭발적인 인기를 얻게 되었다. 이에 네모칸 치고 부에서는 우리나라를 널리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며 가수 P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하기로 하였다. 네모 안에 들어갈 부서의 이름을 위에서 찾아 쓰시오. 이게 2점짜리예요. 근데 이게 초딩 같아요. 글씨를 보니까. 뭐라고 적었는가 하면 소신껏 유튜브. 유튜브. 크게 될 놈입니다. 이놈은. 뻔히 예제 다 내놨는데도 유튜브. 맞긴 맞아요. 사람은 어쨌든 매사에 소신이 좀 있어야 됩니다. 예배도 들쭉날쭉하면 안 되고 소신 있게 나와야 됩니다. 소신 있게. 전혀 안 맞는 얘기 같은데 억지로 끼워넣는 것 같아서 좀 미안하긴 합니다. 하여간 그 초등학생들 그 답 쓰는 거 보면 기상천외하고 어이가 없는 답이 많죠. 둘째 녀석은 초등학교 때 이제 학교에서 무슨 문제가 있었는가 하면 친구에게 배려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을 이렇게 칼로 배려한다 이 말인 줄 알고 저는 절대 친구를 배려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답을 썼어요. 자기는 칼로 친구를 배려한 적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걸 실제 답을 써왔더라고요. 틀렸죠. 애들이 말귀를 이제 못 알아들으니까 그런 엉뚱한. 또 어느 저기 그 주일학교에서는 엘리야의 그 부르짖는 기도를 얘가 잘못 알아듣고 오늘 전사님 무슨 설계하셨냐. 근데 불을 지르는 기도를 했대. 이게 참. 답은 아닌데 맞는 말 같아요. 기도를 하려면 불을 지르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오늘은 이제 빌립보서 2장을 좀 마치겠어요. 1장 1절서부터 18절까지 오늘 본문의 앞절까지는 사실상 기독교 그 복음의 정수인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론에 대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습니다. 이단을 감별하는 몇 가지 기초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독론 그리고 구원론에서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기독론, 구원론, 성경관입니다. 이것을 잘 살펴서 이단을 감별해야 되는데 이제 교회가 어려울수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에 대해서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1장 1절서부터 2장 18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론에 대해서 아주 정확한 글을 성령의 감동을 통해 기록을 했죠. 그리고 이제 문장의 분위기를 확 바꾸어서 오늘 2장 19절서부터 끝절까지는 조금은 개인사적인 이야기를 하는 듯 보이지만 이 개인사적인 사연 속에 교회가 어떻게 원리를 가지고 사역을 해야 될 것인가? 또 그 교회의 구성원들은 어떤 원리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해서 오늘 본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9절을 좀 보시죠.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 무슨 얘기냐 하면 빌립보 교회에서 로마까지는 약 800마일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먼 거리죠. 그 당시 교통 정황을 고려해도 이 거리를 편도로 가려면 6주가 걸립니다. 6주.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면 몇 주가 걸리는 거예요? 12주. 12주면 석 달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가는데 달반이 걸려요. 그러니까 꽤 먼 거리입니다. 이 먼 거리를 빌립보 교회에서 누굴 보내는가 하면 옥바라지를 위해서 에바브로디도와 그의 아들격인 그리고 실질적인 제자인 디모데를 로마로 보냅니다. 근데 그때는 이 로마 관습상 어떤 개념이 있었는가 하면 옥에 가두어진 사람을 바라지하려면 죄수와 똑같이 취급을 했어요. 그걸 감내하고 가는 겁니다. 이 정도면 보통 동역자가 아니죠. 이건 친구 이상의 관계죠. 그래서 사실 목사가 복이 있으려면 사실 동역자의 복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직장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동료를 행복한 자를 만날 때 뭐 천군 만마 이상의 힘이 되죠. 그것은 가족 이상의 개념이죠. 그래서 평생 저는 이제 아기들 데리고 와요. 기도 좀 해달라고. 그러면 꼭 세 가지를 기도해 줍니다. 첫째는 좋은 스승을 평생 만나는 복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는 좋은 배우자. 이 좋은 배우자는 다급할 때 기도를 시작하는 게 아니고 아기 때부터 기도를 해야 돼요. 아기 때부터 좋은 배우자의 만남에 복이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저는 3.1교회 부임한 이후에 두 가지를 항상 매일 기도합니다. 새벽마다 우리 청년들 취업 문제 그리고 배우자 문제. 아 이게 정말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와서 보니까 35은 젊은 거예요. 젊은 거 아직도. 참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그건 뭐 나이 먹은 것도 아니더라고요. 어린애예요 보니까. 평균이 그저 서른 중반 넘어가더라고요. 이게 남자고 여자고 지금 분위기가 똑같아요. 그래서 매일 지금 기도합니다. 이 취업과 또 결혼 문제를 위해서 또 신혼들은 태중의 열매를 위해서 태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니까 이게 우리 교회 3대 절대 니드예요. 니드. 그래서 제가 주일 저녁 예배마다 꼭 이 기도하죠. 예. 하지 않습니까? 기도. 주일 저녁마다. 예, 끄떡거리지 않는 분들은 주일 저녁 예배 안 나오는 분들이 안 나오는 분들. 아, 주일 예배, 저녁 예배 특별히 나오세요. 아주 은혜됩니다. 나오세요. 무슨 설교가 은혜된다는 말이 아니고 그 주일 마지막까지 끝까지 예배에 충성하는 예배도 충성입니다. 예배에 충성하는 젊은이들 모습을 보면 얼마나 제가 한 주간 힘이 나는지 막 한 주간 하루 종일 설교하고 지쳤는데도 새힘이 생겨요. 새힘이. 지난주는 기분이 좋아서 독창도 하고 난리를 쳤어요. 어쨌든 세 가지 복을 비는데 두 번째가 만남의 복, 세 번째가 잊어먹었네요. 첫째가 뭐라 그랬죠? 스승의 복, 두 번째가 배우자의 복, 세 번째가 무슨 복일까요? 예, 친구의 복입니다. 좋은 친구. 이것은 아주 중요한 복이에요. 친구는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친구는 정말 만남이에요. 예, 그래서 평생 여러분들이 무슨 사역을 하든지 이 동역의 감격을 스토리 공유할 수 있는 친구가 있어야 돼요. 이따 이제 그 내용이 나오는데 사도 바울에게는 평생 좋은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바울이 절대 이런 동역자들이 없이는 바울 될 수가 없습니다. 아마 그냥 방울 정도 되고 말았을 거예요. 근데 그에게는 정말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좋은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사실 저는 사람은 변변치 않은데 이렇게 사역의 현장을 되돌아보면 아, 내가 그런 좋은 동역자들이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동역자의 복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와보니까 더 끔찍한 동역자들이 많아요. 아주 좋은 동역자들이 많아서 제가 좀 기대에 차 있습니다. 좋은 얘기를 하면 좀 아멘이라고 반응을 하십시오. 자, 지금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800마일 떨어진 거리를 에바브로디도하고 디모데가 간 거예요. 갔는데 옥바라지를 하다가 그만 에바브로디도가 향수병에 걸려서 몸에 병까지 걸리게 돼요. 그 향수병의 정체가 뭔지를 이제 성경이 좀 이따 소개를 할 겁니다. 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안심을 시키느라고 이 편지글에 지금 로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세 사람의 형편을 상세히 개인사적인 일처럼 소개를 하는데 결코 그것이 개인사적인 일이 아니에요. 그 내용을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로 보내죠. 그러면서 빌립보 성도들이 그 편지를 받아들고 과연 도대체 뭘 깨달을까? 그것이 오늘 이 밤에 우리의 깨달음이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2장 19절을 보십시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여기 보니까 주 안에서라는 표현을 했죠. 또 24절 한번 볼까요? 같이 시작. 거기서 보면 주 안에서. 그러니까 이 주 안에서라는 표현은 바울 신학의 핵심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엔 크리스토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 특별히 여기에서는 엔 퀴리오스 예수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우리는 그저 늘 읽던 성경이니까 이 주 안에서라는 표현이 여기에서 뭘 의미하고 싶었는지 그냥 대충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사도 바울 나름대로의 이 글을 반복해서 채택하는 데는 중요한 저의가 담겨져 있어요. 지금 바울은 엄밀한 의미에서 로마 제국의 황제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았어요. 그건 무슨 뜻인가 하면 로마 황제는 당시 사람이 아니고 신입니다. 로마 황제에게는 부칙이 하나 있었죠. 모든 법률로부터 자유한다. 그 말은 뒤집으면 사람이란 얘기입니까? 신이란 얘기입니까? 신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로마 황제는 법률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정도의 신적인 존재예요. 근데 지금 바울을 잡아다가 판정을 내리고 있는 이 법정은 웬만한 시시한 나라 법정이 아니라 절대 권력, 절대 국가인 로마의 법정입니다. 황제의 법정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권력이 달라붙어도 여기에 이 판정을 아무도 못 뒤집습니다. 그런 권력에 지금 사도 바울이 가두어져 있어요. 저 밑에 하옥에 중범죄자들이 가두어지는 지하 감옥에. 그러니까 상옥, 중옥, 하옥이 있는데 바울이 늘 가두어지는 데는 하옥입니다. 가장 깊은 지하. 그건 중범죄자들이나 사형수들이 들어가 앉아 있는 감옥이에요. 얼마나 습기가 많은지 몰라요. 거기에 가두어져 있는데 왜 하필 사도 바울이 이 글에 주 안에서라는 표현을 했는가 하면 그것 때문입니다. 이런 얘기죠. 직역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로마 감옥에 내가 여기 가두어져 로마에 머물러 있는 것은 로마의 권력이 로마의 황제가 나를 여기에 머물게 하고 가두어져 있게 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지금 누구께 붙잡혀 있다는 얘기입니까? 엔 큐리오스 예수스 또는 엔 크리스토스. 즉 나는 예수께 붙잡혀서 예수께 갇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를 이 험난한 로마의 도시에 감옥에 집어넣은 것은 이 세상의 권력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인생에 그런 불행해 보이는 듯한 일을 겪을 때 인생을 그렇게 눈을 떠서 해석하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세상 길을 가다 보면 그런 험로를 만날 때 표피적인 것만 보게 돼요. 표피적인 것만 느끼게 돼요. 난 왜 이럴까? 이런 일은 내 인생에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물리적으로 갇혀져 있지만 그는 한 차원 높이 하나님의 경륜에서 고백하는 겁니다. 로마의 권력이 나를 여기에 가두어진 게 아니다. 로마의 권력으로 내가 여기 붙잡혀 있는 게 아니다. 지금 하나님의 경륜 속에 그리스도께 내가 붙잡혀 로마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여기에 가두어져 있는 것이다. 이 고백을 승화시키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로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빌립보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빌립보 감옥에 갇혀집니다. 그런데 감옥에 한밤중 감옥에서 무슨 소리가 터쳐나오죠? 찬송과 기도 소리가 터쳐나와요. 그 찬송과 기도 소리는 구해달라는 간절한 부르짖음을 뛰어넘은 감옥에 가두어져서야 사도 바울의 인식 세계가 새롭게 열리는 겁니다. 아하, 내가 감옥에 가두어진 게 지금 중요한 사건이 아니고 이런 경로와 과정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불붙듯 로마의 심장부를 향하고 있구나, 이걸 감옥에서 기도하다가 깨달아요. 그리고는 그가 온 밤을 잠들 수 없이 통증 가운데 있었지만은 신음처럼 그 입에서 찬송이 터쳐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한밤중 그의 찬송 소리와 기도 소리에 온 땅이 흔들리고 기초가 후들거리지 않습니까? 그거예요. 바울이 여기서 그냥 주 안에라는 말은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신약 성경의 절반에 해당하는 분량의 기록들을 보면 제일 중요한 그의 말 습관이 엔 크리스토스, 엔 크리스토스, 엔 크리스토스. 가끔 같은 믿는 사람들끼리 이런 경우 있죠. 그 사람하고 얘기하면 모든 게 다 하나님이 하신데 그러면 정말 짜증나요. 뭐 할 말이 없어. 대화가 잘 안 돼. 뭐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데 뭐. 우리 집에 제 여동생이 말버릇이 그래요. 미국에 사는 그 여동생은 만나기만 하면 오빠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뭐 응? 그 다음엔 뭐 별로 할 얘기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데 뭐 응? 그런데 걔는 그 말대로 살더라고요. 아,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아, 이게 말버릇이 중요하다. 내가 언어의 습관을 믿음 지향적으로 만드는 작업이 참 필요합니다. 얼마 전에 TV에 방영이 되었죠. 축구팀 감독이 선수들에게 격려와 채찍 중에 어느 게 선수들의 경기력을 높이는가. 그래서 화분 두 개를 놓고 오며 가며 실험을 했잖아요. 일정 기간을 정해놓고. 그래서 한쪽 화분한테는 에이 썩을 놈, 에이 잘하지도 못할 놈, 뭐 꼬리 그 모양이냐, 막 궁시렁거리고 야단치고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이쪽 화분한테는 아이 이쁘다, 오늘도 컸네, 더 잘 크겠어. 근데 실제로 기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똑같이 걸음지고 똑같이 햇빛 주고 똑같은 환경인데 이놈은 훌쩍 자라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게 말의 힘이고 능력이에요. 오늘 새벽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너희가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말 조심합시다. 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왕이면 이게 무슨 네가티브 파지티브 개념이 아니에요. 이것은 성경적 원리예요. 마음에 이게 말은 참 신기한 게 말은 습관이 되는데 그 습관이 가치를 담아내요. 거기 안에서 가치가 만들어져요. 그 좋은 말 습관이 필요합니다.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격려해주고 사람을 세워주고 그러면 잘 돼요. 믿습니까? 특별히 우리 어머님들이 지혜가 있어서 우리를 키울 때 코를 풀 때도 흥해라 흥해라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흥한 것처럼, 이건 누가 만든 얘기인데 뭐 만든 얘기라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들을 갖다가 망할 놈 죽일 놈, 우리 또 한국 엄마 말이 저 험한 게 많죠. 썩을 놈, 야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해요. 썩을 놈, 그 어디 나라 사투리입니까? 그런 욕 하지 마세요. 왜 자녀를 갖다 썩을 놈이라 그럽니까? 예. 사도 바울의 말버릇은 엔 크리스토스예요. 엔 크리스토스. 그래서 어떤 일을 무슨 일을 만나도 그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이 해석되는 겁니다. 놀라운 변화예요. 놀라운 능력이에요. 아멘. 성경을 또 보십시다. 20절. 디모데를 빌립보 성도들에게 왜 그렇게 추천을 하는가? 첫째, 20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멘. 뜻을 같이 하여. 사랑하는 삼일교회 성도 여러분, 팀은 조직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의 팀이죠. 근데 조직과 유기체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조직은 그냥 조직이에요. 와야 될 수 있어요. 근데 유기체적인 조직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지향점이 같기 때문에, 뜻이 같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제 한 2년 전에 만우절날 아침에 이제 교회 교육자들이 한 40명 됐는데, 교육자들 경건의 예배를 다 진행하고, 그 경건이 끝났으니까 분위기가 좀 이렇게 엄숙하잖아요. 좀 진중하고, 끝나고 나서 또 진지한 얼굴로, 제가 또 얼굴이 또 진지하게 생겼잖아요. 진지한 얼굴로, 이제 교육자들 좀 골탕 먹이려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아무래도 내가 교회가 너무 힘들어서 장로님들하고 의논 끝에 내가 아무래도 사임을 하고 개척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날이 만우절이었어요. 근데 설마 경건회 끝나자마자 담임 목사가 만우절 짓을 할 줄은 뭐 상상을 못했겠죠. 근데 요즘은 개척을 혼자 하는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좀 팀이 필요한데, 이 중에 기도해보고, 누구 나랑 개척에 동역할 의사가 있는 분은 이 시간에 표시를 해도 좋고, 또 기도한 후에 의사 표시를 해도 좋습니다. 저는 앞으로 개척을 위해서 아무래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와 동역하실 분들은 이 시간 먼저 손을 좀 들어주십시오. 그랬더니 단 한숨에도 머뭇거림이 없이 다 손을 들어요. 보쩍하고 놀래가지고 기분 괜찮더라고요. 근데 딱 하나가 손을 안 들어. 근데 나랑 제일 오래 사역했던 친구예요. 한 10년 넘게 사역한 친구인데, 그래서 내가 너무 뜻밖이라서 넌 왜 손 안 들어? 그랬죠. 그랬더니 이 녀석이 놀래가지고 저는 교회 지켜야죠 그러더라고요. 교회 지켜야죠. 성도들 지켜야죠. 제가 그냥 장난삼아 만우절날이라 했던 거짓말이었는데 제가 큰 교훈을 받았어요. 사실 누구 말이 맞아요? 예? 손 안 든 친구 말이 맞죠. 양떼는 누가 지키고요. 물론 손 든 사람들은 신의상 제게 기분은 좋아요. 그것도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다 손 들더라고요. 제가 아주 기분이 좋았어요. 그런데 곰곰이 한 걸음 더 깊숙이 들어가서 생각을 해보면 손 안 든 친구는 그 배신자예요? 여러분, 신의와 우정보다 더 높은 가치가 성경의 가치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이거 헛갈리면 안 돼요. 신의와 우정보다 더 높은 가치가 성경적 가치여야 해요. 적어도 그분은 저와 10년 이상을 동역한 분이기 때문에 저하고 가치가 같았어요. 뜻이 같았어요. 근데 나중에 사과했어요. 미안하다고. 예. 그러니까 손들었던 친구들이 저를 아주 잡아먹으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놀리는 법이 어딨냐고. 그래서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 친구들이 만우절만 되면 아예 긴장을 해가지고 무슨 말을 해도 듣질 않아요. 무슨 말을 해도. 에이, 목사님 웃기지 마시라고. 거짓말인 줄 안다고.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는 만우절을 음력으로 지냈어요. 음력으로. 설마 음력으로 만우절을 누가 지내겠어요? 근데 음력으로 제가 혼자서 만우절을 지냈어요. 그래서 국립묘지 앞으로 다 집합시켰던 적이 있어요. 제가 장난을 좀 합니다. 장난을. 근데 이제 그런 장난을 너무 심하게 해도 욕먹죠. 근데 계속 할 것 같아요. 여기 뜻을 같이 한다는 것은 여러분 이 디모데가 바울의 뜻을 같이 한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바울을 붙잡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이해가 되죠 여러분? 이건 단순한 신의와 우정을 얘기하는 가치가 아니라 사도 바울을 붙들고 있는 바로 그 그리스도, 그 뜻에 같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정, 신의 가치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한 마음, 한 뜻을 모으는 겁니다. 교회는 담임 목사마저도 여러분들과 같은 지체로서 그리스도를 바라봐야지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만 너무 집중하면 그러니까 한국교회 지금 문제가 뭐냐면 한국교회 담임 목사직은 제왕적 개념이에요. 너무 담임 목사 한 사람한테 권력이 집중돼 있어서 담임 목사 한 사람이 문제가 생기면 교회가 엄청난 홍역을 겪습니다. 이게 구조가 제왕적 구조가 돼 있어서 그래요. 담임 목사 혼자 이마에 별 4개 달고 전부 대장 노릇하잖아요. 그래서 부목사는 이게 부자가 안일부자예요. 안일부. 목사가 아니에요. 한국교회는. 예? 원래 여러분 성경에는 부목사라는 용어 자체가 없어요. 행정적으로 편의상 구분을 해놓는 차원에서 부목사지 원래 그냥 목사예요. 목사. 같은 목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부교역자를 대할 때는 담임 목사를 대하는 것과 차별을 둬서는 안 돼요. 담임 목사는 어쨌든 교인들이 싫든 좋든 한국교회는 대접을 해요. 예? 얼마나 끔찍한지 몰라요. 그리고 한국교회만큼 목회자들이 대접받는 나라가 세계 천지에 없습니다. 제가 잊을 수 없는 게 충현교회에서 사임을 하고 유학을 떠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새벽에 기도를 하고 눈을 떴더니 옆에 뭐 보따리가 하나 있어요. 보재기가. 뭔가 하고 풀러봤더니 제가 맡았던 구역의 그 교구의 성도들이 칸을 나눠가지고 세타를 떴어요. 아, 그런 선물 받아봤습니까?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목회자를 정말 진실이 사랑해요. 전 그런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목회자에게 목을 매달기 시작하면 그게 이제 서로 망가지는 전조가 됩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서로가 협조를 해야 됩니다. 목사도 조심해야 되고 더더군다나 성도들도 조심해야 되고 목사와 친한 거리가 신앙 수준이 절대 아니에요. 근데 한국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알고 있단 말이죠. 이게 서로 이제 망조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천만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디모데가 사도바울과 뜻을 같이 했다는 것은 인간적인 어떤 신의를 같이 했다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그를 붙잡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 같은 방향과 뜻을 가지고 있었다 그 말이죠. 자, 그 다음 또 보십시다. 22절 같이 봅니다. 시작. 디모데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지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저는 이 대목을 읽고 묵상하고 준비하다가 참 그 감동이 컸어요. 나름대로. 그래서 이제 일부 때도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같은 의미의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우리 3.1교회가 사역이 많지 않습니까? 여름에도 그렇고 겨울에도 이제 곧 다가오죠. 그래서 이번 겨울에는 어쨌든 한번 단 이틀이라도 전 선교지를 다 따라다녀보려고 지금 각오를 하고 체력을 지금 비축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헌신의 현장과 사역 속에서 스토리가 만들어지잖아요. 많은 스토리가 있어요. 여러분, 그 스토리를 한 교회에서 공유한다는 것은 세상이 어떤 기쁨도 그런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저는 그래서 누가 좀 그런 그 선교지마다 생성되는 그 눈물 나는 일들, 행복했던 일들을 누가 좀 글 잘 쓰는 분이 이렇게 그거를 네트워킹 시켜가지고 엮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우리 3일 스타일이 되는 거죠. 근데 그 복음을 위해 함께 수고한 스토리를 공유한다는 건 세상에 어떤 기쁨도 그런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제가 이제 대학 때, 저는 그때 이제 군에 있어서 휴가를 나와서 수련회를 참석을 했어요. 그 수련회가 78년도 송초에서 있었던 대학부 수련회였습니다. 제가 다니던 대학부는 내수동 대학부예요. 그때 뭐 대학생 수련회 참석한 인원이 그저 한 3, 40명 됐나요? 뭐 작았죠. 막 대학부가 이제 생겨서 이제 커나가던 때니까 뭐 얼마 안 되죠. 근데 그때 오셨던 강사님이 미국에서 막 유학을 마치고 귀국해서 몇 달 안 된 첫 수련회를 맡았던 옥하는 목사님이셨어요. 옥 목사님이 그 78년도 송수 수련회 때 나이 40에 강사로 오신 거예요. 첫날부터 폭포수 같은 은혜가 부어지는데 그건 참석해본 자만이 알아요. 한 형제의 진실한 회개로부터 오열이 터지고 영적인 안전뱅이들이 일어나는데 이거는 수련회가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냥 계획 없이 그냥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그냥 끌고 가기로 했어요. 리더들이. 청년 때는 또 얼마나 헌신적이고 단도직입적입니까? 하나님 앞에. 뭐 온 성도들이 전부. 그래서 그때 만들었던 얘기가 우리는 이 수련회에 참석하는 형제 자매하고는 시집도 장가도 안 간다. 이건 복음의 이 희열과 기쁨을 맛본 자만이 안다 할 정도로. 그런데 그때 참석했던 그 한 줌의 무리밖에 안 되는 젊은이들이 홀딱 헌신을 했어요. 홀딱. 교수, 선교사, 사모, 목사 이렇게 전부 다 지금은 세계에 흩어져서 또는 국내에 헌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그 감격, 어떤 자매는 간호사였는데 울면서 빨리 출근하고 싶대요. 왜 출근을 빨리 하고 싶냐 그랬더니 그 서울대 졸업하고 서울대병원에 근무하던 자매인데 자기는 이 수련회에 참석하기 전까지는 정말 그 일터가 밥벌이였대요. 새끼밥을 위해서 다니던 직장이었대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눈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는 순간 거기가 내 사명의 현장이고 미션의 현장이라는 걸 알았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될 현장이라는 걸 그때 복음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빨리 날이 밝아 내가 출근하기를 그렇게 사모하는 거예요. 뛰어가고 싶대, 일터로. 그래서 이제 모닥불 펴놓고 삥 둘러앉아서 이제 수련회 때 받았던 은혜를 나누는 가운데 그런 간증을 한 자매가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게 뭐냐면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자들만이 아는 비밀이에요. 그래서 찬송가에도 보면 그런 가사가 있죠. 알 사람이 없도다. 알 사람이 없어요. 함께하지 않으면. 그게 동역의 기쁨이에요. 여기 우리 젊은이들이 많은데 우리 또 성도님들도 3.1교회 출석하시면서 복음과 함께 수고한 현장을 그 기쁨을 공유하세요. 그래서 그 스토리를 갖고 있어야 돼요. 요즘 화두가 뭐냐면 스토리가 이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와 함께했던 사랑의 언어가 있어야 돼요. 사랑의 흔적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스토리가 있는 자는 이론을 배운 사람하고 게임이 안 됩니다. 세 발이 피해요. 상대가 안 돼요. 오늘도 이 디모데와 그리고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벅찬 평생 끝까지 가는 동역의 관계가 가능했을까요? 그 복음을 위해 함께 수고한 공간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시간적, 공간적 공유했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같은 스토리를 갖고 있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오랫동안 만나지 못하더라도 아는 거예요. 서로의 힘든 걸 알고. 지금도 사랑하는 친구들이 선교사로 나가서 고생하는 현장 뭐 몇 년에 한 번씩 보는데도 기도하면 눈물이 나죠. 얼마나 힘들까. 그리고 고마워요. 내 대신 거기 가 있는데. 또 그 친구들은 국내 목회하는 친구들을 기억하여 기도하면서 내 대신 국내에 남아서 고생하는데. 이게 복음을 위해 함께 수고하는 동지예요. 이 청년 시절에 그런 동지를 이 3.1교회에서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으로 묶어주셨을 때, 팀으로 묶어주셨을 때, 간사의 직책을 맡겨주셨을 때, 제가 간사의 품격이라는 1박 수련회를 하면서 간사들이 얼마나 수고하는지 뭐 대충은 알았는데 그 정도로 수고하는지는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위로하면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어요. 죽도록. 그게 진짜입니다. 3.1교회에서는 앞으로 간사하면 시집장가 못 간다는 전설을 깨세요. 전설을 바꾸세요. 우리 간사들은 전설을 바꾸는 겁니다. 예? 간사해야 운수 대통한다. 예. 간사는 이 군대로 말하면 꽃입니다. 꽃. 군대의 꽃은 중대장 아니에요. 중대장. 이 3.1교회의 꽃은 간사예요. 간사. 아멘. 예. 제가 괜히 그냥 이렇게 올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진짜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수고가 많은지, 또 얼마나 소가리가 많겠어요. 나도 힘든데. 그냥 생명들을 끌어안고 그걸 끌고 가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이 세 사람이, 에바브로디도와 디모데가, 바울이, 세 사람이 사실 가장 마지막 남는 가치가 뭔지 아세요? 바로 그 영혼에 대한 가치입니다. 보세요. 몇 절을 보시냐면, 2장 26절을 보세요. 2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뭐하고요? 이게 소위 이제 향수병에 걸린 겁니다. 누가? 에바브로디도가 와서 바울 곁에 옥바라지를 하는데 빌립보 성도들이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너무 그리운 거예요. 소위 이제 일반적인 향수병이 아니고 영적인 향수병에 걸린 겁니다. 양떼가 너무 보기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돌려보려고 이 글을 씁니다.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만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바울의 근심이 뭐냐면 이 에바브로디도가 여기 와서 죽으면 어떡하나 이 근심이었어요. 또 그러면 그리워하던 성도들은 어떤 아픔을 겪을까 근심의 근심. 이게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역시 같은 마음인 성도들에 대한 영원 사랑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에바브로디도를 불쌍히 여기셔서 고치셨어요. 그 몸을 향수병을 회복시키셨어요. 그리고는 27절, 자 28절,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보낼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돌려 함이니라. 그래서 그를 보내기로 다시 빌립보 교회로 보내기로 합니다. 자, 이제 오늘 시간이 좀 갔으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결국 이 세 사람이 아름다운 동역자로 묶어질 수 있었던 가장 핵심 가치는 영혼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예수님이 유난히 특별히 신기하게 칭찬했던 인물이 몇 있는데 그 중에 한 인물이 백부장입니다. 우리 한 군데만 찾아보십시다. 누가복음 7장 7장 1절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무슨 종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앞을 보실까요? 자, 백부장은 유대인들에게는 원수의 나라입니다. 맞죠? 로마 장교예요. 그리고 그 당시 종은 사물입니다. 인격이 아니에요. 물건이에요. 소유물이에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 그 죽어나가도 아무 누가 하나 신경 써볼 이유가 없는 그 종을 어떻게 애칭하고 있죠? 사랑하는 종이. 벌써 이 백부장은 첫 번째 신앙의 특징이 뭐냐면 생명사랑이 있었어요. 신앙이 제대로 박힌 사람은 제일 1차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영혼에 대한 사랑이에요. 한 영혼에 대한 애정이에요. 또 볼까요? 3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지금 유대 장로들이 예수께 부탁해요. 누구를 위해서? 로마 장교를 위해서. 이 둘 사이는 정치적으로 무슨 관계입니까? 지금 이런 일이 가능치 않은 관계예요. 서로 원수지간이죠. 그런데 유대 장로들이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기를 예수님에게 천거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면 이 일을 해줘도 무방합니다. 왜요? 자, 이유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 다 같이 시작. 네, 여기에서 유대 장로들의 입에 어떤 증언이 나오고 있죠?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생명사랑이에요. 결국 진실한 동역의 관계는 얼마나 양떼를 애정을 가지고 사랑하느냐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3.1교회 부임해서 패스토럴 케어, 목양적 돌봄, 목양적 돌봄 이 얘기를 사석에서 공석에서 자주 하니까 어떤 분이 물어요. 목사님, 목양적 돌봄이 뭐예요? 예, 목양적 돌봄이라는 것은 교회는 보세요. 출생에서부터 죽음까지가 교회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가 교회 사역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는 다양한 연령층, 다양한 형편들이 있어요. 청년들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장년들도 더 다양한 문제들을 안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을 정말 영적으로 상담해주고 끝까지 돌봐주고 잘하도록. 보세요, 우리가 제자훈련 많이 이제 들었죠. 제자훈련이라는 게 뭐예요? 자, 출생이 이루어져요. 그러면 안전할 때까지 잘하겠죠. 그리고 이제 견고한 시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더로서 자라야 돼요. 리더로서 자라면 디사이플 메이커가 돼야죠. 말하자면 리더를 키우는 자가 됩니다. 그럼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재생산, 리프로덕션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출생에서부터 재생산의 자리까지가 교회 한 커다란 공동체의 사이클입니다. 이 전체를 돌보는 게 뭐냐면 목양적 돌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진별로도 필요하고 또 뭐 일반 교회로 말하면 구역별로도 필요하고 특별히 한 개인적으로도 이 돌봄이 필요한 거예요. 나에게 정말 절박한 문제가 생겼는데 이렇게 큰 교회일수록 신앙의 상담이 더 힘들고 외로워져요. 대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상당한 문제예요. 그래서 교회가 커가는 덩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커갈수록 구체적으로 성도들에게 영적인 이런 베이스먼에 해당하는 서비스가 영적인 돌봄이 얼마나 자세히 되어가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천천히 이제 만들어 가야 되겠죠. 이게 목양적 돌봄이에요. 여기에는 결혼의 문제, 일터의 문제, 미래의 문제, 상담, 또 양육, 훈련 이런 모든 과정이 함께 어우러지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그리고 디모데를 통해서 그 사역을 혼자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동역자들과 한 교회를 책임져서 같이 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들과는 생명을 나누는 이상의 동역의 기쁨과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이 주로 된 3.1교회 공동체가 앞으로 진별로 또 팀별로 그리고 간사들을 중심으로 리더들을 중심으로 가장 작게는 조원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3.1교회 명하신 목회 철학과 그 철학이 신앙의 가치로 저 마지막 사람까지 흘러들어가서 온 교회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목표로 한 순례길에 동역을 경험하는 기쁨과 은혜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나십시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시는 하노라. 이미는 넘으세라.
주님을 지하오니 어려
같이 한번 머리 숙여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평생 살아가는 동안 좋은 동역자, 좋은 신앙의 친구들을 주 안에서 만나게 하시고, 특별히 내가 3.1교회 한 팀원이 된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3.1교회에서 꿈을 갖게 하시고 3.1교회 공동체로 묶어주셨사오니, 여기에서 동역의 기쁨을 통해 하나님과 히스토리를 공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사랑에 히스토리를 공유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또 평생 이 일을 하다 내가 죽어도 좋다는 그 일을 주 안에서 발견케 하시고, 또 개인적으로 결혼, 취업, 학업, 출산, 이 모든 인생의 대수사 문제를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